사진은 이올라 호수 다운타운에 있죠. 블랙 스완입니다. 백조 대신 흑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백조의 흰색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에서 블랙 스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식이 대폭락하고 국제 금융위기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서프라임 몰게이지 사태를 겪었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과거 경험만으로는 아무리 분석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터지면 연쇄 파급 효과가 커서 위기가 엄청 크다는 것이죠. 블랙스완 효과는 비단 경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전쟁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분야에도 예외 없이 등장합니다. 정치에도 등장합니다. 4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도 예측 불가한 일이 일어나서 블랙스완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건 역시 블랙스완 효과입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감염이 빠르고 노약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서 팬데믹에 빠진 사람을 엄청난 충격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죠. 이미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19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스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자칫하면은 파국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강도처럼 찾아오는 불가항력의 이런 재앙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쨌든 과거 데이터나 사례들을 가지고 예측을 전혀 할수 없다라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준과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블랙스완 효과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어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떠한 뛰어난 모델도 블랙스완을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위기의 형태나 크기를 예측하기보다는 위기에 강한 체질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사람이 무인지경을 대하고 알지 못하는 숲길로 밀고 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숲을 들어선 사람은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주의자들이 명명하는 The Anxiety of Nothingness, 무존재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미래로의 삶이란 미지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선례가 없고 그이가 알아채지 못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표현하지 않으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당신이 공헌을 하지 못해서 우리 공동체를 또한 배신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좀 쉽게 한다면은 당신의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투명한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 두렵습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스케이트보드나 스키나 이런 거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두려워서. 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있다가 대학교 진학할 때, 또 새로운 낯선 도시로 이사할 때, 또 힘든 병에 걸렸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이벤트들은 굉장히 저희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한마디로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알수 없는 미래를 위해 무슨 결정을 해야 하는데 두려운 것이죠. 이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황 목사가 공부할 때 수학적 모델링을 사용하여서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적 모델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터무니없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플로리다 오렌지를 연구를 하는데 뉴욕의 강추위 날씨를 가지고 실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플로리다에도 겨울에 뉴욕과 같은 강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랙스완처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개발했던 수학적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합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내러티브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스토리의 일부인가? 지금 어떤 일이 진행 중인가? 내러티브 질문입니다. 스토리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그러나 오늘 민수기 13장에 정탐꾼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왼쪽 위성사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노력해서 농업을 일으켰는지 온 국토가 지금 초록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주위에 다른 나라들은 보면 지금 거의 사막으로 보이죠. 25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 됩니다. 제일 왼쪽은 해변길이라 해서 평지고 낮은 길입니다. 편한 길이죠. 그러나 그곳은 이방 민족들이,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갈수 없습니다. 세 번째 화살표에 있는 길은 사해와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훌륭한 길이지만 이 길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제일 오른쪽 화살표 길, 지금의 요르단 국가가 있는 곳인데 이 길은 멀리 돌아가서 더욱 힘든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길은 두 번째 화살표. 이게 바로 산지길입니다. 영어로 읽으시면 힐 칸츄리라고 그래요. 출애굽 이스라엘이 이 길을 택해서 계속 가야만이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 헤브론으로 갈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 가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길은 마치 한국의 백두대간처럼 산맥을 타고 산꼭대기로 계속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장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겟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쪽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땅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증거로 그 땅의 실과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2명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엄청난 양의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지만 정복할 수는 없어. 사람들은 강하고 말이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철 같고 절대로 항복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고 그 사람 엄청나게 커서 거인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 그래서 호퍼야.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우린 이길 수 있어. 그 땅은 기름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과 용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독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라 10명의 그 정탐대원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짓밟으신 것도 다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전에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 치가지고 이기는 것도 보고 참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리더십이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였지요.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략과 용맹이 없는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감과 또는 용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라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민수기 본문이고요. 왼쪽에 빨간색은 창세기와 신명기에서 스파이라는 단어, 정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왼쪽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고향 땅에서 기근을 당하여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이때 42장 9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즉 형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보시다시피 창세기 42장 9절, 11절, 14절, 16절, 30절, 31절, 34절에 정탐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이 정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스파이지죠. 특별히 그 나라의 그 약점을 찾아내는 스파이짓입니다. 아래쪽에 신명기의 정탐에 대해서도 보십시다. 1장 22절,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역시 라갈, 하팔 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서 함정을 판다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상대 약점을 찾는다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 있는 정탐은 사뭇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정탐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13장 2절, 16절, 17, 18, 21, 25, 32절, 14장 6절, 7절, 34절, 36절, 38절. 여기에 나오는 정탐이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투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 뜻이 답사를 하다, 여행하다, 관광하다, 혹은 탐험하다, 이리저리 거닐면서 구경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의 정탐의 뜻은 좋은 것, 선한 것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하는 일이죠. 아름답고 위험 있고 고무적인 곳으로 가는 것이죠. 나쁜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창세기와 신명기에 있는 정탐은 그 장소의 약점과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스파이짓이죠. 제가 보기에는 민수기 스파이 내러티브가 저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정탐꾼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2명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야 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말뜻을 이해한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10사람의 보고가 부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용기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션을 완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파이로 보내졌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땅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한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방비가 허술한 곳을 살피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수기 스파이 내러티브는 13장에서 스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10사람은 무슨 일인지 그냥 이해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알몸, 취약한 방어를 뚫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라고 믿었습니다. 찾아보니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도시는 난공불락, 그 땅에 대한 나쁜 소식은 그 약한 땅을 약화시켜서 정복할 만한 나쁜 소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임무가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직하고 솔직했습니다. 본 것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여기서 공급해서는 안 돼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0사람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행해보고 즐기며 좋았던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염탐하고 약점을 찾아서 보고하면 미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의 미션은 투어하고 탐험하고 여행도 하고 본대로 그 땅이 어떤지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나쁜 약점이 아니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했습니다. 1500년대 초에 영국에 헨리 8세가 있었습니다. 6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왕비는 참수형에 처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번째 결혼한 그 왕비는 얼굴을 보지 않고 초상화만 보고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가 실망하고 파혼을 선언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급하긴 급했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스페인 파워와 로마 교회의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 국가의 왕비를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을 보지 않고 결혼할 수 있나요? 먼저 만나보고 사랑해야죠. 사람과 땅의 결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데 관련된 전투와 싸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하고 분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보지 못한 땅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울지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렇다면 스파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 어떤 미션으로 갔을까요? 그12 정탐꾼은 히브리 말로 투르라는, 즉 여행 목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 땅의 좋은 점을 탐구하고 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왜 싸울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여행과 탐험이었습니다. 스파이와 중상이나 비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미션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앞에 펼쳐진 땅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저들이 도달해야 할 곳입니다. 그 단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년후 모세가 말했듯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갔어? 어디로 치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땅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 모세를 믿어야 합니까? 목격자의 독립적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12명의 미션이었습니다. 사실 12명 모두가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처음 말한 것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10명은 자신의 임무가 정탐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복은 불가능했으며 그 이후로 비극은 불가피하게 따라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과의 차이점. 10사람은 믿음과 자신과 용기가 없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내러티브, 스토리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스토리를 이해 못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블랙스완, 검은 흑조가 나타나서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난관에 봉착해서는 내러티브가 중요합니다. 12사람 중 10사람은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파이 짓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잘못을 찾으려고 했고 결국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바닥나게 했으며 이스라엘의 오고 오는 세대의 희망을 파괴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최악의 실패작을 남긴 세대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세대로 영원히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산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지점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이 있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오늘 설교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의를 새롭게 내려 보십시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 과정은 투어하는 거예요. 즐기고 관광하고 탐험하고 탐구하여서 산지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복음사역을 하시다가 항상 예루살렘으로 즉 산지로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 번 올라간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정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봐야 좋을 것이 없다라는 불평불만의 리포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힐 컨트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내러티브는 세 번째 올라가심으로 완성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블랙스완의 불확실성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동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지는 우리 자신의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말하고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10명의 정당군처럼 스토리를 잘못 파악한다면 우리 세대 전체를 망치게 할 수도 있고 스토리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들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즐기며 기뻐하고 탐구하며 두루 살피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